우리가 구원받기 전 상태 아시죠? 구원받기 전 어떤 상태였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일은 있었나요? 일도 없었죠.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을 알지 못했어요. 선악 판단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100% 완전하다면 우리도 판단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100% 완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100% 옳고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100% 완전하다면 선악을 판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였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일도 없었는데 그런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지금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보다 낫잖아요. 죽었던 상태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권면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선악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왜냐? 나는 그것보다 더 못한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 있다가 구원받았다면 또 말을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완전히 죽었다가 구원받았거든. 그렇다면 아무리 지금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 받기 전 상태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 내가 예수님도 그 빚진 자 비유를 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완전 죽었던 그런 시체와 같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 받았다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권면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정죄해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 상태를 생각한다면 어디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리고 그런 소망의 일도 없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늘 우리가 알렉산더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손목에다가 나는 흙이었다. 흙으로 지원받았다. 늘 그걸 기억했다고 그래요. 손에다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기록하고 늘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만할 때, 교만할 때 그 말씀을 늘 보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지금 이상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시체보다 낫잖아요. 시체보다 낫잖아요. 그런 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지. 그렇잖아요. 혹시 좀 실수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지언정 하나님께 정죄하거나 우리가 그를 곤란하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안 달고 강단 말씀의 중요성이라고 했냐면 복음 모르면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한다니까. 복음 모르면 복음 모르고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율법은 사람 잡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정죄하고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 모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요. 잘못 해석하게 된다니까.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못 보면은 잘못 해석을 해요. 복음 없는 사람은 너무 잘못 해석해요. 사람을 살리기는 커녕 맨날 정죄하고 사람을 힘 빠지게 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강단의 중요성이다.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못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강단을 제대로 붙잡으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100% 오류가 없냐 그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이기 때문에 늘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복음의 측면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본부 메시지 흐름을 타기 때문에 여러분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 봐버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니까. 어떤 교회가 교인들이 싸우는 걸 봤는데 서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워요. 그 예수님 발에다가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비싼 장정이요. 1년 벌어야 될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이 붓잖아요. 그때 가룟유다가 뭐라 그랬죠? 저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될 텐데 저 비싼 걸 아유 아까워라. 근데 사실은 가룟유다가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끔 돈을 떼어먹었나 봐요. 야 저거 저 값비싼 거 팔아서 좀 내가 관리를 하면 좀 떼어먹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한 거야. 그러나 그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성경에 가난한 사람 도우란 말씀이 있거든요. 틀린 게 없어요.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 교인들이요 서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크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라고 분명히 했지만 저는 강단 말씀이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만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강단 말씀 놓쳤다.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전도가 되어져도 제자가 아닙니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 갈급할 때 말씀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처럼 늘 이 말씀에 붙잡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강단 말씀 선포된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제자는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꼭 있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정말 중직자도 강단 말씀을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이 답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은혜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 뭐 괴로운 일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지만 말씀이 은혜 안 될 때 최고로 비상사태입니다. 기도의 비상사태라고 이번에 수요일 날 말씀 주셨는데 진짜 비상사태가 언제냐? 강단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때 여러분이 정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물론 말씀 전달하는 저도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된다, 답이 안 된다 그러면 비상사태인 줄 아셔야 돼요. 아니, 틀림없다니까. 내가 28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그런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래야 답이 되고 여러분이 은혜가 되야만 여러분이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단 말씀으로만 참된 치유가 가능해요. 참된 치유가. 그렇잖아요. 진짜 건강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외식을 너무 많이 하면 가끔은 괜찮습니다만은. 저도 오픈해 놨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 메시지 못 듣게 해요. 그거 알게 되면 되게 혼납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많은 강사를 초청하잖아요. 이런 교회도 별로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대전에.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이름을 대려다 말았어. 그 교회는 절대로 강사 초청 안 합니다. 방향이 틀려진다고? 그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늘 외식만 한다 건강 무너집니다. 메인이 강단 말씀이어야 돼요. 강단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외식 너무 많이 하면 진짜 건강 해친다니까요. 진짜 건강은 엄마가 해주는 그 밥.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그 밥에 진짜 영양가가 있거든요. 강단 말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조 다윗 목사님 말씀 들어야 막 힘이 나나? 조 다윗 누군지 알아? 조용기. 돌아가셨습니다만. 가끔 외식은 우리에게 또 뭔가 도전을 줍니다만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가 늘 외식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참 빗나갑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찬양했던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말씀 성취를 늘 확인하고 사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했는데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세요. 아니 부모가 그렇게 자녀 앉혀놓고 무슨 말을 했는데 전혀 말씀대로 안 산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가 듣지를 않는다. 전혀 그 말씀의 성취를 못 본다. 하나님 얼마나 깝깝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말씀 성취를 봅시다.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기도의 자리예요. 저는 그 릴레이 기도 시간 거의 안 놓치거든요. 교회에 와서 저 그 3층에 장로실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 기도자하고 만나. 그분이 좀 불편할까 봐. 나를 이렇게 만나면 불편하나? 좋아야지 왜 불편해. 근데 불편한 것 같아. 그 다음 기도 순서만 해서 이렇게 오는. 그래서 내가 내 방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늘 내 방에서 기도하다. 아니다. 내 방에서 하니까 또 좀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소유배실 들어가서 깜깜한 데서 막 그 기도하니 10시부터거든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집중이 한 시간 내내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기도 시간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뭐 주보에 나오는 광고 따로, 강단 말씀 따로, 전혀 기도 안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곤란하죠. 그리고 진정한 완례서는 강단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놓치면 절대로 완례서가 안 돼요. 완례서가 안 된다니까. 말로 서로 하나가 되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그 말씀 흐름을 타다 보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안 듣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왜 해야 되나? 이런다니까. 그러나 벌써 계속 듣는 분들은 아 그래 맞아.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인데 이 축복 빼앗기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강단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축복 다 줘놓고 한 가지. 예?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일마다 말씀 주시는 것은 일주일 동안 승리하라고. 사단한테 빼앗기지 말고 유린당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면 틀림없이 빼앗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여기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이 늘 말씀 안에 있으면, 이 강단 말씀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해요. 정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7에 보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이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없으면 여러분 오해가 생겨요.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이 흐름 속에 계속 있는 분들은 알아요. 아, 저게 무슨 말인지. 혹시 제가 좀 강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흐름 속에 있는 분은 이해를 해요. 아, 그래. 원래 우리 목사님은 성질이 더러워. 그리고 넘어갑니다만은. 그러나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은 분들은 왜 그래? 짜증나. 아, 그렇게 한단 말이 아니야. 또 긴장하고 저를 보시는데 그렇게 한단 말은 아니고요.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말을 해도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속에 있는 분은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시간표를 놓치게 되고 더더군다나 더 축소하면 교회 시간표, 내 시간표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단 말씀 안에 교회 시간표가 있고요.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아니 교인이 몇 명인데 어떻게 일일이 다 시간표가 있는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은 누구 한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충분하고 넉넉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다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 시간표도 알게 되고 내 시간표도 알게 되고. 어떤 분이 뭘 무슨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말씀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왔나 봐요.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다. 지금 더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해야 된다. 이런 강단 말씀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1, 2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려고 하다가 그 말씀 듣고 그래. 지금 막 내 마음에는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그래 말이야.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일이 터진 거예요. 거기 완전히 사기꾼이라.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평생 거지로 나앉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네스가 안 돼. 절대로 원네스가 안 돼. 생각이 따로따로입니다. 진짜. 근데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에 피바를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 200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있을 당시 아닙니까? 근데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다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 장자 한 명도 죽었단 말이 없어. 얼마나 전달이 잘 됐으면. 아니 막 믿음 없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막 귀찮아하고 아 피 뿌려놨는데 에이씨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문설주 피 바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는데 히브리 사람 장자는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애굽 사람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었지. 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거 보세요. 말씀대로 원냈을 때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요? 장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일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오해가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이 이 흐름 속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강단 말씀을 놓치면 이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요 열심 내다가 시험 들고 헛된 열심이 됩니다. 헛된 열심.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회 흐름하고 안 맞으니까요. 반드시 어떤 충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뭔가 교회에 영향을 주고 렘넌트 영향을 주고 유익이 되고 나한테 보람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주일날 사실은 이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큰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란 말이거든. 아주 큰 자가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고 바울이 작은 자가 됐단 말이거든. 그런 변화가 일어나 그 말씀을 주일날 전달할 건데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못 누리니까 오히려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로 하여금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물론 이제 금방 되는 거 아니겠죠. 막 그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동안 해왔으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일을 해내시면 이게 굉장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 장로님들에게도 많은 축복이 될 거고요. 굉장히 보람도 있을 거고요. 그동안 그렇게 전적으로 일하시도록 제가 못해드렸거든요. 근데 아니다. 단 장로님들이 그걸 하시려면 철저하게 강단만 흐름을 타셔야 돼요. 예전에 전도기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3년 동안 3층에서 저 공항 3층에서 전도 전략 어떻게 하면은 현장을 살리겠냐 전략을 서로 그 뭡니까 전략을 짠다 그러나 전략 뭐라고 전략을 기획한다 하여튼 그 전략을 그 서로 생각해내는 그런 장로회가 있었어요. 몇십 명씩 모였습니다. 3년을 그래서 매주 여기 증인들 계시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왜냐? 장로님 자신들이 현장들이 없으니까 전략이 안 나와요. 맨날 모여가지고 보고만 받고 부서별로 보고만 받고 중요하죠. 전략을 짜려면 지금 각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바깥의 구역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어떻게 전략, 전도를 할 거냐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대로 응답받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전략이 안 나와. 맨날 모여갖고 말만 와, 말만. 아니 군대에서 이 참모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는데 예? 여러분 실제 무슨 거기서 무슨 전투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 실전을 방불하는 그런 무슨 훈련을 받은 그런 분들이 있어야 거기서 무슨 또 다른 전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들 하실 거라고 믿지만은 철저하게 강단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고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렘넌트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아마. 막 그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강단 흐름 속에 있으셔야만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만 여러분에게 굉장한 전략이 나오고 또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제대로 교회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 철저하게 여기 다 나옵니까? 저 뒤에는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잘 안 보여서 예 여러분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크로노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불신자처럼 시간에 떠밀려 사는 그냥 분주하게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게 돼요. 그러나 강단의 흐름 속에 있다면은 카이로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다가 복음을 맡게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게 되고 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왜 남편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여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접근한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근데 이걸 잘못 들었어요. 말씀이 희미했대요. 희박.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한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공격하느냐?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평상시 묵상하지 않고 말씀 성취를 못 보는 성도. 정말 이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야. 이 복음을 가졌다, 구원 받았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복음 찾아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죽은 시체까지 살리신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 그리고 죽었던 시체와 같은 내가 구원 받은 것처럼 이거 놀라운 이 축복이 없잖아요. 이 사랑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를 변화 못 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내가 또 누구를 정죄하리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합리화시키란 말이에요. 잘못된 사람 보고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 아니에요. 권면도 하고 우리가 하되 정죄하거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아니에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 손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 구원 받기 전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던 나 아닙니까? 시체였던 내가 구원 받았는데 감히 누구에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이 강단의 흐름을 안 타면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도 안 되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원인을 다른 데 돌려요. 원인. 여러분, 저 보세요.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다. 저도 그렇더라고. 뭐 이런저런 말을 해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기도하면 되는 걸. 어떤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실패했잖아.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환경 탓하고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이면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원인을 성도님에게 돌리세요. 그 자꾸 남편한테 돌리지 말고 아내한테 돌리지 마시고요. 애들 핑계대지 마시고 나한테 있어요. 복음이면 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면 다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맞아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못할 일 없다. 맞아요? 아, 그럼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면 되고, 그래도 저 사람 모자란 게 자꾸 보입니까? 아이고, 너는 시체였어. 너는 소망이 1도 없었어, 너는. 그랬던 너를 구원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강단 말씀을 놓치면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말씀 없으면 반대로 가요. 자꾸 답을 딴 데서 찾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8장 32절을 보니까 32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서울대학교 정문에 있다면서 라틴어로 거기서는 진리를 학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공부를 많이 하면 자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많이 알면 복잡화돼요. 걱정이 더 많아진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아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는 게 좋아. 세상 편해. 많이 알면 알수록요. 산 넘어 산이라. 바울이 아테네 고대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에 딱 들어갔거든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막 그 바울도요, 그 에피키로스 학파들하고 막 싸웠잖아, 철학자들하고. 나중에 후회했지만. 근데 거기 가니까 웬 우상이 많아. 고대 철학의 본산. 그렇게 철학자 지식인이 많다는 그 아테네에 우상이 없어야 되는데 더 많은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더 모르는 게 더 많아. 모르는 것마다 우상을 자꾸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수록 더 많이 알다 보면요, 더 걱정이 더 많아져요. 머리만 복잡해요. 자유는 커녕 더 얽매입니다, 여러분. 공부 좀 하신 분들 알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바꿔서 말한다면 강단 말씀 제대로 여러분이 붙잡고 사신다면 치유가 돼요, 치유. 참된 치유. 참된 건강. 영과 육과 정신 건강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외식 가지고는 안 돼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 너무 편식하지 말고 잘 잡수면 틀림없이 건강 회복됩니다. 오늘 제가 글 하나 올릴게요. 오래 사는 동물들, 어떤 건 500년 사는 게 있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근데요, 오래 사는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 소금을 많이 먹어. 소금. 우리 피는 너무 달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짠 물이 흘러야 된대요, 우리. 근데 어떤 의사는 또 싱겁게 먹어야 된다. 그냥. 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알수록 머리가 아파. 그거 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지난번 한방병원에 갔더니 먹지 말라고 해갖고 그냥 역사적 사명을 띄고 안 먹었더니 뼈만 앙상하게 남아. 사람들이 목사님 어찌하여 이렇게 몸이 말랐냐. 그래서 저는 이게 뒤로 들어누워서 방바닥에 개구리 운동을 하거든요. 개구리. 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바닥에 누워서 이걸 못하겠더라고. 왜? 뼈가 아파. 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뼈가 눌려 머리 깔아놓고 이렇게 해야 돼. 그 정도로 말랐어요. 그게 또 어떤 분한테 가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미친 짓이라고 잘 잡수라고 뭐든지 잘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어떤 그런 학문이나 그런 말 가지고는 우리가요 자유케 될 수가 없다니까 얽매입니다. 치우칩니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렸고 저 사람은 이렇게 누렸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했고 계속 강단 말씀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잖아요. 아 저런 경우에 저렇게 했구나. 저 바디메오는 이렇게 했구나. 그 올인했구나. 시간표가 왔을 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음 걷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 오면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을 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말씀 심부름할 뿐입니다. 근데 늘 죄송해요, 내가요. 부족한 내가 말이야. 이 심부름 한다라는 게.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처럼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고 강단 흐름을 타면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습니다. 자유합니다. 이 말씀 흐름을 놓치니까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인 겁니다.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놓치면요, 온 사방이 문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불트만인가? 그 자유주의 신학자, 이름도 더러워. 불트만이 뭐예요? 불트만이 말하기를 인생 자체가 문제래. 맞아. 자유주의 신학자가 볼 때는 인생 자체가 문제야. 근데 복음가진 우리가 볼 때는 다 축복이라. 감사할 조건이라. 안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면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로 못할 일이 없잖아요. 어? 그리고요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요.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강단을 놓치고 자리만 앉았다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모든 게 문제로 밀려오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약한 것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역사란 말 있잖아요. 바울은요, 자기가 병든 거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바울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알아차린 거 있죠.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그게 은혜로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는구나. 여러분의 장점이 그게 은혜여야 돼요. 내가 이걸로 주를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장점을 가지고 막 나를 나타내고 PR할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강단말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언약과 삶의 갭이 없어져요. 자,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너는 렘넌트야.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우리에게 그런 언약이 있어. 그랬는데 내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 막. 언약하고 너무 멀어. 하나님 자녀라면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듭니까?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강단의 흐름을 철저하게 탄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바꿔 듣는다면 갭이 없어집니다. 갭이 없어져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갭을 못 느꼈어요. 우리가 요셉 같았다면 죽어야 자살해야 돼요. 막 형들한테 막 죽으려다가 막 노예로 팔렸지. 노예 하면서 죽을 고생하지. 거기다가 또 그 보디발 아내한테 또 어디 갔지? 감옥 갔지. 보디발 아내가 유광수 목사님은 아주 못생겼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미인이라고 생각해. 못생긴 여자 뿌리치는 건 쉬워. 내가 65세 이상 되면 그 이쁘고 못생기고 그 차이가 없어진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성도들끼리 그런 말 하대. 너 소망 있다. 나이 더 먹으면 소망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농담한다면서 언제 그렇게 써먹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응? 소망을 가지라고 내가 한 말씀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김 집사 일로 와봐. 지금 너무 실망하지 마. 조금 시간,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진대. 자기는 지금. 근데 보디발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고 고급 향수를 뿌리고 그러니까 그 젊은 요셉이 뿌리치기가 어려웠지. 못생긴 자 같았으면 그거 어려울 것도 없어. 좀 죄송합니다만 안 그래요? 그 유목사님이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뭐 시대적인 종인데 내가 볼 때 그래요. 특별히 초창기에 나온 메시지는요, 이거는요 완전 100% 하나님 역사예요. 놀라운 메시지예요, 진짜예요. 그런 분인데 어떻게 그 해석을 잘못했어요. 보디바 아내가 못생겼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예뻤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새 뿌리치기가 어렵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얼마나 출세할 수 있고 젊은 요셉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걸 뿌리쳤다. 이게 진짜 믿음이었거든요. 순결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요셉이 순결했다네. 근데 그 설교를 듣고요. 나는 글렀구나. 나는 아주 순결한 사람은 아닌데 맨날 여자 생각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 참 무슨 청각 때 맨날 여자 생각나더라고. 아이 그냥 그래갖고 힘들었어. 근데 생각 안 난다. 비정상이야. 남자 보면 막 끌린다. 그거 큰일 나요. 그게 정상이야. 그렇잖아요. 그것은 선을 넘는 게 문제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성과 부부생활과 또 결혼과 출산 양육 이런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재창조 방법인데 요즘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하려고 그러고 복음가진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4명 이상 나세요. 지금 우리 딸한테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아.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갭이 없어져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언약과 삶의 갭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갭이 커가지고 막 신음하는 분들이 있으면 복음 누리세요. 진짜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그럼 갭이 없어져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도 죽을 고생했지만 자기는 죽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늘 강단 말씀 붙잡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